여러분은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이 운동 삼아 취미 삼아 등산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 등산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한 청년은 저에게 언제 등산 한번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적당하게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소풍을 가면 항상 이 산으로 갔기 때문에 산이라고 하면 힘든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등산만의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등산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입니까? 성취감이라고 하죠. 그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그 성취감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금 산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앞산에 올라갔다가 다음에는 팔공산에 도전을 하기도 하고 팔공산 이후에는 지리산과 설악산에 등반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또 취미로 이렇게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등산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죠. 바로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이 험한 산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등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히말라야 산맥에 등정을 했다가 등반을 했다가 사망한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한 이후 공식적인 통계 인원은 9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하고자 많은 노력과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등반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취감 때문입니까? 그 성취감 때문에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인간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걸고 이 등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취감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지배욕 때문입니다.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죠. 그러나 이 산악인들은 산을 정복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산이 허락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산이 허락해서 잠시 정상에 머무를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 한켠에는 이 지배욕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 지배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지배욕과 권력욕과 명예욕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가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호프는 인간에게 이런 지배욕과 권력욕과 명예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 인간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투쟁한다라는 것이죠. 투쟁하는 인간.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키기까지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이런 지배욕과 권력욕과 명예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홉스의 주장은 우리 기독교적 관점과도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인간의 이런 욕구가 잘 드러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단순히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쌓고 그 탑이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인간의 지배욕, 권력욕, 명예욕이 잘 드러나 있는 대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지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 올라가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내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이 명예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 성경은 이런 인간의 지배욕과 권력욕과 명예욕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란 단어입니다. 교만. 성경에서는 이 교만을 굉장히 큰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 죄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 이게 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천사장 루시퍼는 결국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죄이자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피해갈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 교만의 죄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교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이며 천국은 어떠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며 겸손은 무엇이며 교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 제자들은 예수님께 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바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자들이 갑자기 이것이 궁금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겠죠. 1절을 보시면 그때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그럼 그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18장의 내용이 17장의 후반부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성경을 펴서 17장 후반부의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장 24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의 세금을 내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니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희 선생도 성전세를 내었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우리 선생님도 성전세를 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당시 20세에서 50세의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마땅히 성전세를 내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묻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 임금에게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관세를 거두고 국세를 거둘 때 자기 아들에게 거두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거두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관세라는 것은 타인이 내는 것입니다. 타인. 아들이, 왕의 아들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세라는 것은, 국세라는 것은 이 백성들이 내는 거예요, 백성들. 왕의 아들은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세를 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관세를 받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권세와 특권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권세와 특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바로 그분의 특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어떤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그런 특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자극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17장 22절을 조금 더 거슬러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장에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등장했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17장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그들은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죽게 되면, 죽으시면 안 되시는 분이시지만 혹시라도 죽게 되시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어떤 리더자가 필요하지 않나? 자기들끼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신데 혹시라도 죽게 되시면 우리 중에서 서열 1등이 누구인가? 천국에서의 서열이 1등이 되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7장 후반부의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연유로 해서 지금 18장 1절에 와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 천국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서 서열 1등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어서 리더가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요한입니까? 얼마 전에 그 세 사람 예수님께 산에 내려가셨지 않습니까? 혹시 그 리더가 세 사람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입니까? 혹시 저는 아닙니까? 저 사람보다는 제가 좀 낫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교만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지배하려는 그 마음, 그 교만함이 그 질문 속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이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까? 그분의 나라 때문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탐심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으로 살아가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런 지배욕과 명예욕과 권력욕 때문은 아닙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욕구에서 벗어나는 사람, 제외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국 인간이 이런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게 여러분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 내 안에 내가,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야 하는데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잘나가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시작은 남들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 교만의 완성이 뭔지 아세요? 교만의 완성? 교만의 완성은 하나님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것. 그게 교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자입니까? 다음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는 한 아이를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본인 스스로가 천국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렇다면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천국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크고 작고의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돌이켜. 돌이키다라는 단어의 뜻은 방향을 바꾸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방향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교만의 길로 걸어가다 보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순수합니까? 순수한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수함이 어린아이의 대표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지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낮은 지위를 가지게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지위를 가져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제자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지?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제를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자라고요? 큰 자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낮아짐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완전히 상반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쫓아내기 바빴습니다. 이 어른 것이 지금 예수님께 그런 게 안 돼 그러면서 막 쫓아내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그런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내쫓았던 무시했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런데 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낮아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 여러분 복음을 체험했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를 위해 한없이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짐은 그런 마음의 낮아짐, 그저 헌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누려야 할 모든 영광을 내버리시고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신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르게. 그런데 이것이 은혜임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낮아짐, 이것이 낮아짐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낮아짐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낮아짐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으로 잘 드러나게 되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잔혹한 십자가의 죽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며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짐.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때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자, 내 손 잡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 잡아! 딱! 한 명 구원했고 이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손조차 잡을 수 없는 인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밀어내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예수님의 손조차 잡을 수 없는 인간을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 밀어내신 거예요. 인간에게 짓밟히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밀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서 신적인 존재이시니까 그냥 쉽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지. 손 내밀어서 자, 내 손 잡아 구원해 줄 테니까. 이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자만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낮아져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겸손해져 보셨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낮아지는 걸 싫어요.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낮아지게 되면 실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낮아지게 되면 패배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다라고 해서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나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 낮아짐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닮은 성품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 겸손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앞서가려고 하고 큰 자가 되고자 함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결국 교만일 뿐입니다. 인간의 탐심, 욕심.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그 낮아짐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느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역설로 가득합니다. 왜 역설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무더무시하는데 어떻게 더 큰 자가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낮아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낮아지면 낮아지는데 더 밟아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가치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낮아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겸손이란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면 뭐 마음의 상태, 낮아진 마음의 상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낮아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면 5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신의 영역에서 내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 안으로 그들을 받아주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다. 우리의 영역 안으로 그들을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 안으로 받아준다라는 것은 그들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들을 우리의 영역 속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드려서, 내어드려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는 섬김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낮은 자가 되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낮은 자가 되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이것이 낮아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겸손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은 자라고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낮은 자가 되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낮은 자가 됐는데 내가 없는데 자존심이 상할 리가 뭐 있어요? 그래서 낮은 자가 되어야지만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섬길 수가 있다.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이라는 것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적극적인 섬김의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나의 삶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일부를 내어주고 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자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낮아져야만 합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낮아져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은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좀 버려야 합니다. 그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점.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낮아져야만 합니까? 낮아지는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가 근자가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이미 이 세상의 가치관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조차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조차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과 행위와 말과 모든 것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그냥 자연스레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큰 자가 되려고,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몸부림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여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겸손과 낮아짐 그리고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신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어떠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천국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 남들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간 동안에도 주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